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부터 22장 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요.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쳐간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다윗이 사울의 집과 사울이 다스리던 왕국을 떠나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 간 곳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온 사울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할 곳이 더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여 갔는데 이것이 좀 이상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쳐 갔을까? 가드는 어느 곳이었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필리스틴, 블레셋에 속해 있던 이방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원수였죠. 그렇죠?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라고 하면 바로 이방 땅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가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드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왔죠. 누구였죠? 사무엘상 17장 23절로 가면 당시에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나왔죠. 그런데 바로 그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이상하지 않나요? 다윗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적 블레셋의 땅으로 피하여 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것도 그 땅의 가장 유명한 용사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그 가드 땅의 왕과 백성들에게 다윗이 도망쳐 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드 땅은 어떻게 보면 피난처가 아니었고요. 다윗에게는 자기 무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 가드 땅의 사지에 그것도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피하여 갔어요. 당시 블레셋의 왕이나 방백을 부르는 호칭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땅의 왕도 되지만 가드 땅의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피난처를 삼아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가드 땅의 가드 왕을 찾아갔을까? 왜 원수 땅에 그것도 원수 중에 우두머리였던 아기스를 찾아갔을까? 주석들을 보면 세 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보면 바로 앞 사건을 보면 다윗이 당시 성막이 있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던 높당으로 도망쳐 갔다가 그곳까지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오자 그곳에서 나와서 사울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땅으로는 갈 수가 없었고 이방 땅으로 급하게 가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드가 가장 가까운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리로 밖에는 갈 수가 없었다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도를 보면은요, 가드가 그 이스라엘 높당에서 가장 가까운 블레셋 국경의 성읍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견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골리앗이 죽은 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가드 땅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드 땅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 왕이 자신을 받아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일까요?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까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사실은 블레셋의 대적이어 가드 백성들의 원수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갔던 곳이 블레셋 땅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땅의 왕에게로 직접 나아갔다는 것. 그 자체만 봐도 벌써 좀 미친 짓이에요. 그냥 그 땅의 어느 성읍에 숨어있던 것도 아니라 왕에게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왕에게까지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몰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알아봅니다. 아니, 알아본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이름이 그 성읍에서 여전히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 퍼지고 있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소문이 블레셋까지 다 퍼져 있었다는 거죠. 즉 블레셋 땅에서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예전에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며 불렀던 이 노래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다윗의 명성이 블레셋 땅에 땅에까지 퍼져서 가드 왕과 백성들도 비록 다윗이 원수이기는 했지만 골리앗을 물리친 위대하고 용맹한 용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까지 여기는 자들이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블레셋에게 있어서 사실은 사울 왕보다도 더 큰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사울왕이 있는 이스라엘은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사실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왕하고 모든 장수들이 다 피하여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 이스라엘은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드왕의 신하들이 자신을 그와 같이 알아보는 말을 들은 다윗이 깨닫게 돼요. 잘못 왔구나.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시를 심히 두려워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시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신의 생명이 이제 사면초가에 사방으로 대적에 둘러싸여 있어서 위태해졌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가드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만일 블레셋이 다윗을 그렇게 용맹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겼다면 그들에게 다윗은 꼭 죽어야 되는 존재였어요. David must die. 다윗을 죽이면 이제 쉽게 이스라엘을 치고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오는 13절에 보면 He was in their hands라는 말이 나와요. 한글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그들의 손 안에 있었다. 사방으로 대적에 둘러싸여서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 안에서 사방으로 대적이 쌓여 곧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가드왕과 신하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죠. 어떤 행동을 했죠? 13절에서 15절에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갑자기 가드왕과 신하들 앞에서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문에다가 그저 무언가를 쓰고 있었고요. 침을 수염에까지 흘리기까지. 가드왕과 신하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미친 정신 나간 자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영어로 보면 He acted insanely while he was in their hands. 이런 말씀을 해요. 다윗이 그 대적과 원수들의 손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 다윗의 생명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을 때, 다윗이 사방으로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더 이상 피하여 도망쳐 갈 곳이 없었을 때에 이렇게 미친 자와 같이 행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본 가드왕과 신하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아니 정말 그 소문으로 듣던 그 용맹한 다윗이 맞는가? 자기들이 자랑하던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맨몸으로 나아가 싸워 죽인 그 용사 다윗이 맞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며 높이던 그 다윗이 맞냐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역임을 받았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저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하게 그저없었다는 거예요. 미친 행동을 하는 정신 나간 자였습니다. 아니 사방이 대적을 죽을 위험에 처하니까 진짜 미쳤던지 아니면 미친 척을 하든지 어느 것이든 간에 너무나 한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왕이 될 자가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얼마나 비굴하게 행동하는 모습인가요? 다 헛소문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다윗을 용맹하고 강한 인물인 줄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장 약해 빠진 인간, 아무도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무시하고 없선 여김을 해도 될 만한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친 자를 내 집에 둘 수 없다고 가드왕이 다윗을 내어 쫓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일 가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면 내 손으로 죽일 가치도 없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건지고 피하여 도망쳐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다윗, 우리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윗이 정말 미친 척을 한 것이라면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한심하죠. 이제까지 다윗의 모습을 돌아보면 근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할까요? 사무엘상의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고난 중에 다윗은 사울왕의 그 위협을 피어 도망 다닐 때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왔던 자였습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두려워하여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그 대적 골리앗 앞에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그 골리앗의 머리를 깨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사울왕에게서 도망쳐 피해가야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키시고 건져주시며 보존하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자기 피난처를 두고 살아왔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죠. 죽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가면 가드 땅에 오기 전에 놉 땅에서는 성막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주는 거룩한 떡을 받아 먹었고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칼까지 얻어서 승리한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도 나옵니다. 근데 너무나 이상하게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갑자기 그런 모습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목자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대적에게 둘러싸이니까 믿음이고 하나님이고 다 사라지고 너무나 비굴하게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문에다 그적그적 알 수 없는 것을 쓰고 있는 미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자 사람들도 다 봤다는 거죠. 다윗이 미쳤구나. 아니면 미친 척을 하든지.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를 모면하게 되고요. 피하여서 비굴하게 도망쳐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자였다는 거죠.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함께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줘요. 믿음의 용사들을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자들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심하고 부족한 자들인지,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믿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 특별히 누구를 또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오자 언약기업의 땅 다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쳤고요. 자기 목숨이 위태해지니까 거기서도 아비멜렉, 애굽의 왕 앞에서 너무나 비굴하게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누이라고 속이며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밖에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이삭도, 야곱도, 야곱의 열두 아들들도, 모세도, 아니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백성으로 나오는 자들의 모습이요. 다 비굴했고요. 너무나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에 담대히 믿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온통 사람의 생각으로 눈앞에 문제 해결하려고 그 어려움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주장하여 그 순간에는 하나님 버리고 부인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버려 두시진 않아요. 어떻게 하셨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연단하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을 계속해서 가게 하십니다. 이 땅의 유형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이 교회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소망이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온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을 그러한 모습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연약함을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 정말 그런 것이었을까요? 얼마나 다윗이 그 세상의 어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미친 채라도 해서 비굴하게 도망쳐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윗도 소망이 없는 자구나.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본문이 쓰여져 있을까? 정말 그랬을까요? 또 다른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다윗의 행동이 미친 자처럼 보였고 아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비굴하게 미친 채라도 하여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너무나 한심한 행동으로 보였지만 실제로 다윗의 행동에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이었다면 미친 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드 왕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먼저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다윗이 정말 비굴하게 행동한 것이었다면 이 사건 후에 어떤 사건이 따라와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다뤄주시고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내용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아무리 보아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내용도 없고 다윗이 돌이키고 회개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냥 사무엘상의 말씀만 보면 보이지 않는 다른 숨겨진 면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추측해서? 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풀려야 하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려야 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다른 구절에서 풀어주세요. 어디서 풀어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여 쓴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그 시편 34편의 제목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알려주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멜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이방인들의 왕이나 방백들의 호칭을 아비멜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의 가드왕이 바로 아비멜렉이었고 그의 이름이 아기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당시에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자신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는가를 그 시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편이냐면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의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윗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쓴 이 시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다윗의 행동을 정작 다윗 자신은 완전히 다르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시편에는 다윗의 여러 시편을 보면 회개하는 내용들이 많죠. 그런데 이 시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비굴하게 행동하며 미친 채 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는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서 9절을 잘 용약해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내가 주를 앙망하였고 곤고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여호와를 내가 끝까지 경외하였고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시며 자신을 둘러싼 사방의 대적이 아니라 자신을 주님이 보내신 천사들로 둘러싸이게 하시고 자신을 건지셨으며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 시편을 읽는 자들, 우리도 자신처럼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해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행동이었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도 자신처럼 사방이 대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당시의 자신의 행동을 절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요. 우리도 자신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드왕과 신하들이 이해한 다윗의 행동하고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다윗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가드왕과 신하들이 본 다윗의 미친 행동은 오히려 다윗 편에서는 어떤 행동이었는가? 죽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대적인 곳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한 믿음의 행동. 죽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드왕과 신하들은 이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다윗의 예배의 삶이 그들의 눈에는 미친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사방으로 대적에 둘러싸인 미친 자가 되는. 아니에요. 사방으로 대적에 둘러서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한심하고 약하고 한심한 자의 모습으로 봤다는 거죠. 왜 그렇게 봤을까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보아야만 보인다는 거죠. 그들은 온통 사람의 생각과 세상 기준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다윗은 대적들 앞에서 원수들이 사방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이 그들의 손안에 있을 때, 온통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을 때, 정말 이스라엘 땅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피난처가 없어 자기 머리 둘 곳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피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죽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이 계신 자기를 불러주신 천국을 바라보며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장 약하여졌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강하여졌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미친 모습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한심한 모습. 그래서 내어줬습니다. 왜?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구나. 맞아요.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혀 흠모할 것이 없고 비천하고 한심하고 약하고 아닌 미친 자. 얼마나 약하면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 이런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믿어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다윗이 가장 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강해졌던 겁니다. 형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행함이 있는 참믿음. Faith with works.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약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 세상적으로는 미친 모습,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정신이 온전한 모습.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보이나요?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과 세상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가장 강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가장 강한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예배하는 자들. 골리앗까지 물리쳤던 다윗의 강함은 그 이방 백성들은 다윗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했죠. 아닙니다. 골리앗까지 물리쳤던 다윗의 강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였죠. 블레셋의 왕과 신하들은 이것을 절대 보지 못했고요. 세상 기준으로만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누구의 모습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고난에 참여되어 예수님의 삶을 증거하도록 이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참 왕이고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고 자라나실 때,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세상은 절대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만 보면 우리 예수님도 가장 비천했고요. 가장 약하시고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으로 살아갔을 때 오히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어떤 자로 여겼죠? 미친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았죠? 예수님의 친족들까지 예수님을 미친 자로 여겼습니다.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미친 자로 여김을 받고 버림을 당했던 이 예수님의 모든 삶이 실제로는 어떤 삶이었나요? 가장 정신이 온전하신 삶이었습니다. 죄가 없이 가장 의로운 분으로 자기가 쇠하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삶. 미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고요. 사단에 매임받아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며 살아갔던 세상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미쳤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정신이 온전하신 예수님을 가장 미쳤다고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5장 생각나세요? 군대라는 귀신 들린 자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하여 미친 자로 살아갔죠.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의 매인 것에서 노임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가 정신이 온전해졌다. 그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때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잘 믿었나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그 돼지떼가 몰살을 당한 것만 두려워서 예수님이 떠나가길 원했죠. 예수님을 또 버려요. 여전히 예수님과 그 정신이 온전해진 귀신 들린 자, 미친 자로 여깁니다. 정신이 온전하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따라가며 증거하는 삶, 반대로 미친 삶은 뭐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여전히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죄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죄인들의 삶이 미친 겁니다. 그런 삶에서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따르고 증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정신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 정신 차리게 해주신 거예요. 미친 것에서. 그런데 세상 죄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미쳤다고 할 겁니다. 끝까지 그럴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까지 말씀의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들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교회들은 우리 같은 교회가 미친 겁니다. 올바르다고 생각 안 해요. 끝까지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반대예요. 이 세상이 미쳤고요. 더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다윗이 고백한 시편 34편은 예수님의 시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시편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그러면 그 시편을 기록한 배경에 있는 오늘 본문의 사건도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사건이라는 거죠. 시편 34편의 다윗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악 세상에서 유대 땅이건 이방 땅이건 머리 둘 것도 없고 피난처가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대적에 둘러싸여 그들의 손안에 계셨죠. 빌라도와 헤롯 왕과 유대인들과 모든 대적들이 둘러싸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자랑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셨고 하나님께 간구하셨고 하나님을 앙망하셨고 공고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삶, 예배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건져주지 않으세요. 다윗은 대적에게서 건져주셨는데 예수님은 대적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까지 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은 건가요? 아닙니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달라.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시기까지의 순종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예수님을 마침내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여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예수님의 승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처럼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끝까지 피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예수님이 이루신 천국 영광에까지 다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은 예수님의 시편이고 우리의 시편이고 그때 다윗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이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을 아직도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에 다윗을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를 참여시켜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도 세상에서는 미친 자들로 예수님께는 정신이 온전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도 모르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정욕을 따라 정신 나간 자들로 살면서도 미친 줄 몰랐던 우리들.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정신이 온전한 자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시 미친 자들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도 사방이 대적에게 둘러싸인 것 같은 고난 중에 있을 때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전혀 소망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아니 당장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끝까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 예수님께 끝까지 부르짖고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의 성도는 가장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여지고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사실 때 그때 가장 강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을 산 자가 또 있죠. 스데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사방으로 대적에 둘러싸여 혼자 너무나 무기력하게 아무 힘도 없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돌 던지는 자들을 두려워함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기쁨으로 그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쳤다. 다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죽음을 통해 천국 영광에 이르러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게 하는 삶이죠. 다윗만 스데반만 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재밌는 게 나와요. 오늘 본문이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연결되는 후기가 나옵니다. 2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세상이 보기에는 정신나가고 미친 것 같은 다윗을 따라가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미친 자라 소민난 다윗이 또 도망쳐가죠. 그런 미친 다윗에게 그 미친 다윗을 따라가려고 똑같이 미친 자들이 나와요. 만일 다윗이 정말 정신 나간 자였고 비굴한 자였다면 누가 따라왔을까요? 거기에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죄인들이 다윗에게로 모입니다. 다윗처럼 미친 자들로 여겨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쫓겨난 자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다윗의 왕국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들도 다윗처럼 세상에서는 미친 자들로 여겨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서 미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는 정신이 온전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닮은 사건이 한 번 더 나와요. 다윗의 미친 모습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서 어떻게 했죠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옷이 다 흘러내려가서 엉덩이가 다 보였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내 남편 미쳤구나 하나님께 다윗을 업신 여겼습니다. 다윗은 미쳤다고 여겼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미갈이 큰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미친 것처럼 섬기는 자들을 업신 여기고 미쳤다고 조롱한 죄. 미갈이 이후에 아기를 갖지 못해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세우려는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미쳤다고 생각하고 창피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김이 있는 마음이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딱 우리가 그 정도만 하고 싶어요. 미쳤다는 소리 안 들을 정도만. 세상에서도 그 정도만 예수님 믿고 그 정도만 교회에 섬기고 그 정도만 하나님 나라 세우려는 삶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도 딱 그 정도만 세상에서 미쳤다고 소리 안 들을 정도만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요 이 교회는 절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질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딱 요 정도까지만 하는 목사 예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나라는 미친 자들이 세워가는 겁니다. 광신도가 되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나라 열심 가지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삶을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미쳤다는 소리 듣는 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삶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미친 건 우리가 아니에요.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미쳤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원리 따라가지 않으면 미쳤다. 그래서 우리 그거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 버리고 지금 뭐 혼인에 관해서 성 정체성에 관해서 세상에 가는 그 원리 따라갈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완전히 미쳤다는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갈 겁니다. 아닌가요? 형제 여러분,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의 도움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서로다. 고백하시며 하늘을 향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거기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보다 먼저 천국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기 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어 자신의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이루신 모든 천국의 영원한 축복들을 오늘 교제상의 음식으로 내어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눈을 돌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함께 있고 너희를 위해 모든 천국의 축복을 다 내어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이 교제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나누는 이 교제로 형제 여러분 모든 기쁨과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시 강하게 되시며 비록 세상에서는 미친 자로 여겨질지라도 예수님께는 정신이 온전한 자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다윗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곳에 눈을 돌려 이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주장하고 온갖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버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시 주님께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가장 약하여 지지만 주님으로 인해 가장 강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세상에서는 미쳤지만 예수님께는 정신이 온전한 자들로 모여 우리 예수님 나라를 섬기고 세워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28장 힘 넘버 228 verse 1 and 4 1절 4절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며 우리 성찬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